성경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예, 먼저 지난주에 이 36강 국가와 정부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는 사람들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이 그들 가운데서 선한 질서로 시행되도록 세계가 법과 제도로 통치되기를 원하신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악행자들을 처벌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셨다. 억제하고 유지하는 그들의 직무는 공공의 질서에만 제한되지 않고 교회와 교회 사역의 보호를 포함한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며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 전파되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다. 오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가 누구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이나 지위에 있든 공직자에게 복종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일들에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직자들을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반역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자들이나 국가 공직자들을 거부하고 공의를 뒤엎고 재산의 공유를 도입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예의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라고 벨직 신앙고백서 36항 국가의 정부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국가와 정부에 권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미 300년 전에 이런 내용들까지 신앙 고백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과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토록 예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문제는 성경과 교리, 고백서가 이렇게 분명하게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도 이 시대의 작금의 정부는 결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교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하나님의 법과 절대 진리를 인본주의의 타락한 정신과 사상으로 또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모든 걸 만들어서 인간을 숭배하는 참남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모임을 했지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포기할 정도면 그 학교를 뭐하러 보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간 되라고 학교 수업 중지하고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벌을 서고 인간이 되라고 인간이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참 참담합니다. 오늘의 교육 현실을 보면 참담합니다. 다 사람을 높이는 거, 사람을 우리 애를 누가 감히 인간을 숭배하는 참담한 죄악을 정부가 나서서 저지르고 있다. 국가가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이제 부패한 이 권력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누구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이나 지위에 있든 공직자에게 복종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칼빈이 이 기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조건, 지위에 있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회적 지위와 직분이 높고 낮든 뭐 상관없이 공직자에게,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세운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신앙고백서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 당시 제세례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의 정부나 공직자들의 권위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퀘이커 교도들은 국가의 징병 거부하잖아요. 무슨 의무죠?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잖아요. 개혁된 교회는 절대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드브레가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발간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난 뒤, 그러니까 1566년경에 네덜란드 남쪽 지역에서 과격한 성향을 가진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카톨릭 교회에 난입을 해서 성상을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귀도 드브레는 이 일을 엄히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개혁교회의 많은 신도들이 정부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체포를 당하는 상황이 되는데 귀도 드보레가 나서서 교인들에게 즉각 항복할 것을 권면하죠. 즉시 항복해라, 투항해라. 자, 그렇다면 정부가 부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도 신자는 그럼 그 권력에 복종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칼빈은 저항하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옥구를 치르는 우리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더라도 저항하지 말고 정부에게 우리를 맡겨라.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의 제자 베자는 베자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향해서 우리도 칼을 빼서 저들을 베야 된다. 베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부가 가진 그 공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순종을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냥 세상의 권력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위임했다고 성도는 믿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어요?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던 네로였다는 거죠.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기독교를 짓밟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성정대로, 인간의 판단이나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죠. 오늘날 교회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다 정치적인 걸 등에 업고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죠. 누군 뭐 말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정부와 악한 통치자와 공직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합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성도는 그 나라의 국민이며 시민된 권리와 의무를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선거가 있는데 왜 성도들이 선거에 나가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시민된 한 나라의 국민된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최고의 국가의 지도자이고 어떤 자들이 고위 공직자이건 간에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운 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들이 분명한 법을 얘기할 때 따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든 지지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가 합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고 공직자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공직자에게 순종하는 것에선 순종하는 것에선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것은 만약에 정부가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법에 배치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한다.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것에 따를 수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우리가 감옥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순종을 거부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사실 또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세움을 세속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세움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불법을 강요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 일제강점시대에 한국의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장로교, 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전부 다 가결하고 신사참배했습니다. 이때 고래파, 고신의 전신이죠. 고래파, 고려파입니다. 고려파. 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배도를 했지만 끝까지 저항하면서 그래서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이런 목사님들이 투옥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한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에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로부터 하나님의 법에 배치되는 부당한 요구와 명령을 받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담대히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거스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온몸으로 이것을 거부하면서 진리의 가치를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저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밖에 나가서 병을 집어던지고 아스팔트 깨서 집어던지고 옛날에 80년대 화염병 던지고 물리적 저항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 없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만약에 탈세를 한다.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공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협력해야 될 의무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기독 신자들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납세 의무를 잘 감당을 해서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려면 이 모든 기능이 법이 올바로 작동되게 하려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만약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 체제가 전복이 되면 우리가 누리던 모든 이 자유와 질서와 정의와 법치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그들의 독재체제 속에서 자 국민들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도 이런 사상과 체제를 옹호하는 일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백서는 정부와 공직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그 직위와 직책에 대해서 그 권력에 대해서 존중의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정부와 공직자들의 모든 권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은 공직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남이 없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으로 국민들을 통치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기꺼이 군말 안 하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안 따를 이유가 없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누가 됐든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어떤 공직자도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거나 거스르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법을 만들어서 강요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성도는 거절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녀들아 어떻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부모의 모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과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랄지라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은 국가의 모든 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국가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어서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직자들을 모든 면에서 지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반역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자들이나 국가 공직자들을 거부하고 공의를 뒤엎고 재산의 공유를 도입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 세우신 예의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 뭐 정부가 법을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아주 참 훌륭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이끌고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아간다 그러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일이죠.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부패하고 타락한 공직자와 국가 권력. 자, 이것을 우리가 좌시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직자들을 모든 면에서 지도하신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정치인이든 간악한 정치인이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계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 악인들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들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던 자가 마음을 바꾸어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나요? 어제까지 막 악을 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마음을 뒤바꿔가지고 개과천선에서 선을 행하게 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자도 어처구니 없이 유혹에 무너져서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국가 공직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고백서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고백서는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하나님 편에서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선한 왕도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정권에서 권력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2장 21절을 보면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거인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에 정권을 창출하고 그 정권을 빼앗고 다 누가 하는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 악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종교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도래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들을 욕하고 혐오할 것만이 아니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성도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일체의 방해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부와 모든 그들의 정치 행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값을 치르는구나. 성경과 교리는 분명히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자유와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도에 게으릅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모든 괴로움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직무를 유기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고백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우리는 제세력파와 다른 반역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자들이나 국가 공직자들을 거부하고 공의를 뒤엎고 재산의 공의를 도입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예의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 있다. 당신들은 죄인이요. 죄를 범하고 있어. 정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백서는 국가의 권력을 무시하는 제세력파를 비롯해서 모든 반역의 행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자들의 행위를 결연히 반대합니다. 교회 개혁 시대에 소란과 폭력의 그릇된 방법으로 개혁을 시도하던 극단주의적인 제세례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우리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땅의 군주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왕과 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사람들이 제세례파들이었습니다. 현재의 세상은 어둠의 왕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부를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제세례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1530년에 제세례파가 민스터시를 점거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체제를 흔들고 자유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체의 행위들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과 국가 공직자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거부하고 공의를 멸시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정죄한다라고 고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권위와 질서를 흔들어서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들은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누구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어서 고백서가 말하죠. 더 나아가서 재산의 공유를 도입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예의를 혼란케 하는 자들 역시 정죄의 대상인데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면서도 앞에서 얘기했어요. 다른 체제를 지지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재산의 공유를 도입하자고 하는 자들 혁명을 꾀하면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강성노조의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로 국가 경제가 위협당하는 일들을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또 이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성경과 교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고 그런 일들을 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경을 벗어나고 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교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성경적이고 반교리적인 일입니다. 소유를 공유한다? 이미 1500년대의 고백서를 얘기하면서 이 개념을 얘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혁명적인 어떤 일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왜 출중한 신학자이고 네덜란드의 출중한 칼빈주의 신학자이고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아브람 카이퍼는 자기 정당의 이름을 반혁명당이라고 했습니까?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같은 방식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강제적 재산 공유와 같은 제도, 법 이런 것 거절할 뿐만 아니라 공의를 뒤엎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관용이나 용서나 극렬의 가치를 모두 폐기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분노와 대립과 갈등과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고백서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를 여기에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이견이 첨삭될 수 없습니다. 성경과 교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정죄한다고 고백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들과 교회는 성도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좀 초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든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초연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나라와 지역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향이 호남이든 뭐 저 경상도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이든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된다. 성경과 교리가 반대의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이 옳소. 교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판단하게 하고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혁명적인 방식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공산주의는 다 혁명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어? 혁명으로 다 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볼셰비키 혁명도 그렇고 중국의 뭐예요? 예? 문화혁명도 그렇고 네. 반기독, 반성경적인 인간의 타락과 체제와 이념을 따르는 일은 성도 여러분 정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디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저는 세상 정치에는 관심 없어요. 저는 딱 성경 말씀드려요.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자유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세상이 조용해야 목사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더 많은 것들을 자유로운 가운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고 교회들이 좀 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더 심판의 시간을 유보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힘 다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들을 이 바른 진리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그 오랜 시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럴 거라는 것을 내다보고 성경과 신앙고백서, 기독교 강요 다 이 문제를 이렇게 언급해 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내다보고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부디 주께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